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단다.
조금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쪽이 좀 당겨야지. 화면을 보고 해야죠.
이거 보면 사고.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다시 인터넷을
접속.
화면 배경이 파랗게 나오게 하려는 거지. 네, 실시간 채팅창을 띄워보겠습니다. 현재 10명 시청 중. 스트리밍 시작 78초.
현재 10명 시청 중.
밀로라도 파비치님, 네, 일발을 끊어주셨습니다. 강봉수님, 박명희님, GJ리님, 반갑습니다. 이태원 호구사리님, 아임슈타인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 식사 문제로 예전보다 한 5분이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분이지? 16분. 예전보다 한 3, 4분이 늦어졌습니다. 그레이스방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곡지는 명박 한성에 잠들다. 아, 오늘 또 이명박 각각께서
각하
오랜만에 낙곰수에서 항상 그 각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먹을게요. 이명박 각각께서 17년간 특실을 해야겠다는데 축하할 만한 일이죠. 장기 애약. 와, 이게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컨테이너 몇 개 사서 명박산성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현재 21명, 21명 시청 중. 네. 그러니까 뭐 문화일보는 벌써부터 뭐 사면 어쩌고 뭐, 와, 웃긴 놈들 무슨 실형 확정하자마자 사면이야. 참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 간단한 거예요. 이명박을 풀어달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면 풀어주는 것이고 국민들이 요구를 안 하면 안 풀어줘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명박을 풀어달라고 국민들이 요구를 할 것인가? 안 해. 그러니까 그 중앙일보가 한동훈이 이명박을 잡아넣었는데 왜 한동훈을 좌천시켰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명박을 잡아넣은 건 김어준이죠. 한동훈은 풀어준 사람이야. 근데 김어준이 워낙 떠드니까 할 수 없이 잡아넣은 거 아니야. 이번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김어준이 다섯은 누구 것이냐, 다섯은 누구 것이냐, 이걸 10년간 떠들었어. 다섯 배이다. 이것도 하고. 예. 다 김어준 공인데 중앙일보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대선 9차례 연속 적중한 쪽 집계가 이번엔 바이든이 이긴다고 주장을 했는데 역사교수 릭터먼이라는 사람이 13가지 변수를 검증해 본 결과 이 바이든이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 논리가 재밌는 게 정치 지형, 이거는 용암이 분출하는 거가 비슷해. 지각의 그 안정시키는 판 구조론과 이 뚫고 나오르는 구조론이 충돌해서, 와, 이 구조론이잖아. 야, 이 양반 구조론을 배웠다니까. 어깨 너머로 배웠어. 아, 세상에는 구조론을 안 배워도 자생적인 구조주의자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표면을 안 보고 그 본질을 보는 거예요. 구조론을 보면 욕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의사결정은 여기서 일어나. 특히 한반도 문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여기서 결정나는 거지. 표면에서 일어난 민주당, 뭐 국힘당 이건 별로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노선이 왔다 갔다 해. 민주당 노선 자체가 우로 갔다 좌로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우파의 지지가 필요할 때는 민주당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좌파의 지지가 필요하면 또 이쪽으로 가고. 민주당 자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민주당 국힘당 고정되어 있고 국민이 그 과정에서 국민이 좌로 변했다 우로 변했다 이건 조중동이 지어낸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힘당 딱 고정되어 있고 국민들이 성향이 좌파가 됐다가 우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조중동이 해설하는 거야.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래서 특히 호남 쪽에는 보수 민주당 그 국회의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호남 쪽에는 진보적 할 수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집안을 뚫고 올라오는 힘이 더 세냐, 안정시키는 힘이 더 세냐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명박 집안이 뚫고 올라오냐 올라오기 뭘 올라와. 이명박을 당선시켜서 그 이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 원래 이 이명박이 구속되어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풀어준 거 아니야. 사면 복권해 준 거라고. 그때는 이명박이 막 뚫고 올라오고 있었던 거야. 이명박 집안이 그때 막 뚫고 올라오는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사면 시켜줘야 되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나와서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명박 집안이 막 뚫고 올라오는 시점이고 지금은 오히려 그 뚫고 올라오는 태극기 부대를 억누르려고 전 국민이 좀 저 태극기 부대 좀 어떻게 처리 좀 해라. 자,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이 판구조론으로 보면 이 양반의 그 13개 요소 중에 6개가 변하면 적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양반 이론이. 그런데 이 이론을 우리나라 정치에 딱 대응해 보면 우리나라는 절대 정권교체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 여기서 한번 테스트로 집권당이 중간선거 뭐 후에 그 전선거보다 의석이 많다. 집권당 후보 경선에 심각한 경쟁이 없다. 집권당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다. 내가 이제 그 시사 리트에서 올려놨으니까 이게 13개 있어요. 그중 6개가 바뀌어야 정권이 바뀐다는 거죠. 제가 봐도 굉장히 맞는 일을. 이거는 표면을 보는 게 아니고 심층 구조를 보는 거야. 나름대로 이제 정치 구조론을 만들었어요, 양반이. 그래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은 한국에서는 없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 결국 세대이거든요, 세대. 옛날 지역 대결에서 지금 학력 대결로 바뀌었는데 고졸 세력과 대졸 세력의 대결이라고. 근데 우리 세대가 대졸 세대인데 이게 딱 80년대 학번부터 시작인 거예요. 70년대 학번은 아니야. 이 양반은 다 태극기야. 80년대 학번이 베이비붐 세대 혹은 X세대라고 하는데 이 양반들 쪽수 엄청 많아. 그래서 그 밑에 이제 20대, 10대 밀레니얼들이 뚫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 집안에서 지금 올라오려고 그러고 있어. 근데 아직 투표권이 없어.
밀레니얼 애들은 없어.
그러니까 쪽수가 안 되는 뿐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밀레니얼도 얼마 안 되고 그 후에 70년대 이전 학번 이전 세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가 패권을 지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 80년대, 90년대 학번 세대가 제가 볼 때 한 30년 장기 집권할 것 같아요. 이 양반들 권력 안 되나? 미쳤냐고.
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 내놓는다면 뭐 외부 변수, 뭐 남북한 전쟁이 난다거나 우리나라 갑자기 후진국이 되어버린다거나 경제가 망한다거나 그런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정삼도 원래 정권 안 내놓을 생각이었는데 IMF 때문에 된 거예요. 원래 정권 한번 잡으면 안 내놔. 일본 자민당 정권 내놓냐? 안 내놓지. 정권 왜 내놓냐고. 미국은 아주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권이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게 이상한 거라고. 당연히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없는 애들, 철없는 애들. 바보냐고. 왜 잡은 정권을 왜 내놔. 그러니까.
선생님, 근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었긴 했잖아요.
그건 미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오히려 특수한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이 쪽수가 많을수록 구조론적으로 50대 50이 되는 거예요. 구조론은 항상 50대 50으로 간다는 주장이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항상 하지만 시골에서는 안 돼. 시골에서는 50도 50도 안 돼. 일본은 시골이야. 섬이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섬이에요. 시골이라. 그래서 그리고 50도 50도 폄훼해지는 경우는 주로 이제 쪽수가 많고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나라인 거죠. 우리나라는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냥 이재명이가 다 먹어버리잖아. 재벌이 다 먹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50도 50도 폄훼해주는 원리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박정희 때는 한 50년간 경상도에서 다 해먹어버렸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네. 보통 보수 정권 상태에서 바뀌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보수라는 게 조중동 지혜는 얘기고 그 시대의 핵심 과제라고 봐야 돼요. 그 시대의 핵심 과제를 이미 돌파했다면 거기서 안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 통일을 했다. 그러면 동독 사람이 다 그 기민당을 찍어 부른다고. 왜냐하면 통일을 계속 찬성하니까. 그러니까 남북한 또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 통일을 한 정당이 한 30년간 집권해 버린 거야. 북한 애들이 어느 당을 찍겠냐. 자기를 통일시킨 정당을 찍지. 그것이 절대 쉽게 안 변해. 자기 이제 출생할 때 신분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미국이라면 흑인은 흑인 정당을 찍고 인도라면 그 천민들은 천민당을 찍는다고. 그래서 앞으로 인도도 정권이 잘 안 바뀔 것 같아. 그 이름 뭐지? 모디인가? 나렌드라 모디 그 양반이 장기 독재할 것 같아. 터키도 그렇고. 터키도 왜 안 바뀌냐. 원래 군부가 집권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종교 세력이 먹어버렸어. 그런데 종교 세력이 이 양반이 쪽수가 다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가난한 남부 사람이에요. 터키 지역에 못 사는 남부. 그러면 이스탄불은 뭐냐면 사실 유럽이야. 터키가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쪽은 유럽이야. 터키가 아니야. 아나톨리아 지역이 터키라고. 근데 이놈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투표해서 그 에르도안을 찍는다고. 그럼 이대로 한 30년 가버린 거야. 그냥 시골촌놈이 보기에 저 이스탄불에 있는 멋쟁이 잘난 놈들 똑똑한 놈들 이놈들은 그리스인이야.
아~
잘 살펴보면 그리스인이야. 그러니까 아랍인이 아니야. 그 세 혈족이 있어요. 아랍인, 그 투르크인, 그리스인인데 잘 살펴보면 겉으로는 다 투르크다 그러지. 딱 봐도 옛 아랍인, 옛 투르크인, 옛 그리스 다 보이는 거야. 내가 보면 보여.
아, 저도 보이더라고요.
약간 얼굴 생긴 틀려요.
달라.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는 다 투르크다 하는데 실제 투르크에 투르크가 별로 없어요. 진짜 투르크는 저 뭐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데 있다고. 그렇죠. 지금 터키에 있는 투르크는 투르크인 아니고 아랍인인 거야. 여기서 인종 갈등이 벌써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는 다 투르크다 해놨지만 실제로는 이질적인 집단인 거죠. 그래서 에르도안이 한 30년 동안 해먹지 절대 정권 안 되나요. 네. 윤석열은 제2의 반기문이다. 다음 곡지는 일부 그 조중동이 이제 윤석열 띄우고 있는데 이건 이제 헌농사죠. 옛날 고건 띄우기, 반기문 띄우기, 윤석열 띄우기, 안철수 띄우기 이거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고건을 왜냐하면 조중동이 이 노무현 탄핵해놓고 미안하니까 고건을 이용해서 노무현한테 이 노무현하고 호남하고 이 노무현 지지자를 갈라치려는 거예요. 근데 고건 지지가 오래 안 갔어. 왜냐면 노무현, 조중동한테 지지를 받아서 그걸로 떤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반기문도 마찬가지인데 조중동 띄워준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도 세력들이 반기문 같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현직 때는 좋아하는데 물러나면 갑자기 팍 꼬꾸라져 버려요. 반기문도 막 한국에 들어가면 이제 개선 장군이 나고 신났지. 근데 오자마자 지지율 폭락이. 왜냐면 주로 양다리 걸치려는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이 권력 게임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한 순간 어리대 버려요. 내가 문재인 지지한다 그러면 내한테 짜장면 사라 내가 찍어줄까 이런다고. 내 문재인 찍어줄까 짜장면 사 이런다고. 밥값 지지를 해야 돼. 그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는 순간 어리대는 거야. 그래서 아, 나는 안철수인데 이러고 이제 일부러 삐딱하게 그러는 거야. 실제로 지지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아, 나 안철수가 마음에 들던데 이런다고. 그러니까 중도파의 도피 지역 심리적인 도피를 하는 거예요. 피난처라고. 그래서 중도파들은 계속 문재인 찍으라 뭐 박근혜 찍으라 전화가 오니까 엄청 짜증나지. 그 짜증날 때 아, 나 안철수 지지야 그러고 이제 변피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는 본심이 아니야. 그 마지막이 되면 이제 진지하게 딱 생각하면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진중권 같은 바보들이 이런 허상에 속아가지고 윤석열 대망론 이런 거 띄우고 있는데 이수중량선, 고건, 반기문, 윤석열, 안철수 다 우리 쪽 사람이야. 우리 쪽 사람은 저쪽에서 빼가려고 하면 그게 안 돼. 저쪽 사람에서 띄우려면 원래 저쪽 사람이라야 돼. 남의 입으로 빼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선거 6개월 전까지는 반기문, 안철수, 윤석열 대피소에 딱 숨어 있다가 한 3개월 남겨놓고는 슬슬 이제 민주당이 정해준 인물로 가버려요. 그 중도파든 다 배신한다고. 믿으면 안 돼. 네. 자꾸러면 2017년 선거 한 3년 살고 다음 대통령 때 사면을 안 해주죠. 이재명은 절대 안 해줄 거야. 그 악질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절대 안 해줄 거야. 근데 이낙연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해줄 이유가 없어, 내 생각에. 내가 이낙연이라면 같은 이제 이 지역 겹친다면 몰라도 호남 출신을 굳이 그 이명박을 사면해가지고 자기한테 득될 게 없어. 또 이낙연이 조금 더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명박을 사면하면 박근혜도 사면해야 되고 그럼 또 태극기보다 난리치고 이 둘이 엮여서 골치 아프게 됐어요. 이명박 한 사람이라면 사면될 가능성이 있는데 두 명이기 때문에 사면 안 돼. 굉장히 골치 아파진다고. 네, 다음 곡지는 20대의 문제,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더라고요. 이 양반은 철저한 개인주의인데 이 어떻게 보면 밀레니얼 세대가 불쌍한 세대예요. 우리 때만 해도 왕따가 없었어. 있었다 해도 그 형한테 알려주면 꼼짝 못해. 삼촌 불러오고 막 사촌 불러오고 패끌이 다 있어. 항상 우리 때는 불만 있어도 불공정 있어도 참았다고. 왜냐하면 자기도 누군가를 괴롭히면 돼. 누가 나를 괴롭히면 나도 누군가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자기한테 스트레스가 집중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밀레니얼 세대들은 형제가 없어. 친구도 없고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는 거야. 자기한테 모든 스트레스가 집중되지. 그래서 공정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지. 공정 문제에 진짜 관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탈북자라고. 탈북자는 북한에서 평등한 사회에서 왔는데 남한에 오니까 불평등이 있는 거야.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같이 탈북했는데 왜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 난 적게 주냐. 저 사람은 비행기 끌고 갔다 하면 대수냐.
대수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무래도 이상한데 우리는 평등한 사회주의에서 살았는데 왜 남한에 오니까 차별이 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젊은 세대들은 평등하게 대접을 받으니까 더 평등에 예민한 거예요. 우리 때는 평등 자체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평등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 어차피 세상은 평등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평등하게 대접받으니까 더 요만한 불평등 가지고 뭐 여성들은 왜 군대 안 가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꽁해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월급 받으면 다 친구하고 술 먹었다고. 요즘은 벌써 20대가 벌써 막 재테크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이제 주변하고 협력할 수가 없다는 거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아버지, 뭐, 삼촌, 형, 뭐, 옛날에는 집안 중에 한 명이 출세하면 묻어간다는 분위기인데 지금은 이제 자기 한 명밖에 없어. 그래서 공정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거지.
동님, 그게 약간 선진국으로 가는.
그렇죠. 뭐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능력 있으면 취직하고 능력 없으면 산적되고 도둑질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다고. 알아서 막 거지하거나 노숙자하거나. 근데 요즘은 국가에서 다 책임져야 돼.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복지를 확충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돼요. 이 징병제가 없어야 돼. 징병제는 개인주의하고 안 맞아. 왜 누구는 병장이고 누구는 편한 보직이고 누구는 안 좋은 보직이고 카투사로 왜 그래 휴가가 잘 나오고. 이거 엄청 불공정하잖아. 그러니까 모병제야 이 문제 해결된다고. 근데 이 꼰들이 항상 아주 젊은이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포시랍다 그러잖아. 포시랍다는 말 알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다른 지역은 그냥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아요. 포시랍게 자라서 고생을 모르고 자라서 어리광만 들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맞아요. 사실 맞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너희들 어리광 들어서 이 말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사람들이 의리광을 안 부리고 견디는 거고 그 견딜만한 상황에서 견디지 궁지에 몰려있으면 의리광이 뭐고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의리광 부리지 말고 우리처럼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은 전혀 안 먹혀요. 이미 철 지난 얘기고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에 맞게 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패거리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이지. 그게 맞게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각자 알아서 뭐 하라고 만들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놔야 돼요.
개인주의에 좀 더 맞는 국가 정책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복지가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뭔가 이 모든 제도가 좀 느슨하게 돼 있어요. 그 뭐냐면 세금도 60% 세금 이제 상속세 떼고 실제로 다 빼줘. 우리나라 세금 제도 어떻게 되냐면 명목은 굉장히 높게 놓고 뒤로 다 빼주게 돼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친척 있고 빽이 있고 돈 있는 놈들은 어떻게든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많아. 국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느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까다롭게 안 한다고. 근데 앞으로는 그런 걸 다 없애고 세금도 좀 감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히 집행을 해야 돼요. 봐주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그거랑 개인주의랑.
그래야 이제 개인이 각자 살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봐주기로 하면 패거리가 많은 세력이 이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처럼 봐주는 게 뭐냐면 식구수 많은 놈이 이기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일단 삼촌은 변호사하고 사촌은 의사하고 육촌은 뭐고 이런 사람은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칠촌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해결해버려. 그럼 그런 친척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은 거지 돼버린 거지. 그 지금 우리나라 조선시대하고 비슷하게 가문주의야. 그러니까 가문 권력이 세면 다 이득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모든 사회 구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걸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다 없애고 이제는 액면 그대로 장부 숫자 그대로 딱딱 집행을 하고 봐주는 거 없는 그런 뭐 친구 뭐 도와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돼요. 지금 뭐 노조도 뭐 내 자식들도 취업시켜달라고 회사에 막 근로계약을 하고 막 이런 거 없애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뒤로 이렇게 묻어가는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봉건주의라고. 그래야 사회가 좀 돌아간다. 가장한테 권력을 좀 줘야. 좀 세금제도도 그렇잖아. 나처럼 식구 없는 사람은 세금 손해봐. 와. 막 그 연말정산 할 때 되면 온갖 명목으로 다 빼주더라고. 없애야 돼. 다 없애.
연말정산 할 때.
무슨 뭐.
부양하고 있으면 빼주고.
그리고 부양가족 뭐, 혜택, 무슨 혜택, 무슨 혜택. 온갖 종류의 혜택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거 다 없애야 돼. 그래서 국가 전체를 새로 디자인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힘있고 세력있고 친척 많고 식구수가 많은 쪽이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럼 모든 걸 좀 느슨하게 놨다고. 봐주는 거 없는 사회로 가야 돼. 네. 다음 꼭지는 한겨레는 바보인가. 한겨레가 이 종이신문으로 돌아갈 길을 태워버리자. 와, 이게 뭐 삼국지에 뭐 잔도를 불태우고 막 아, 삼국지도 아니고 초한지야 초한지. 장량이 막 나타나고 막 한신이 막 나타나고 난리야 난리. 10만 원 후원 목표로 100% 디지털 전환 제안서 공유. 종이신문 크기도 반으로 줄이자 뭐 별 이야기 다 나오고 있는데 한겨레는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누구한테 충성해야 되겠냐고. 누구한테 충성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독자한테 충성하는 건 맞다고. 근데 조중동은 광고주한테 충성하잖아. 왜냐, 돈을 주니까. 자기 월급 주는 사람한테 충성한다.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야. 회사 직원이면 자기 사장한테 충성해야지. 그럼 남의 회사 사장한테 충성하냐고. 그건 맞는 거라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한테 충성하라 이거지. 독자한테 충성하라 이거야. 근데 조중동은 광고주한테 충성하고 한겨레는 누구한테 충성하냐고. 기레기한테 충성하는 거야. 그럼 자기들이 권력화되어가 자기가 자기한테 충성해. 나밖에 없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누구한테 충성하냐고.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다. 그럼 누구한테 충성해? 자기한테 충성하는 거야. 윤석열은 윤석열한테 충성하는 거야. 장부한테 충성한다는 얘기지. 윤석열은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다. 결국 장부한테 충성한다는 얘기 아니야. 검사 패거리, 검사 마피아. 우리나라 네 개의 마피아가 있다는데 하나는 검사 마피아, 하나는 의사 마피아, 하나는 기재부 마피아, 또 뭐 하나 있다 그러는데 저 기억이 잘 안 나네.
기재부 마피아?
예. 기재부도 굉장한 마피아야. 어떤 짓을 하냐면 퇴직할 때 되면 자기 취직할 자리 다 알아봐. 그러니까 기업을 봐주면서 그걸 이제 자기 취직 자리 알아본 용도로 쓰는 거야. 검사도 그런 짓 다 하지. 그게 이제 정관 내우. 퇴직하면 100억 땡길 수 있게 딱 구조를 만들었어. 기본적으로 100억 정도 땡기더라고. 환장하지. 그러니까 다 썩은 놈들이라고. 근데 한길은 왜 독자한테 충성하라고? 신문기자한테 충성하냐고. 신문기자 살판 난 거지. 이제 민주화가 됐다. 신문기자 만들어. 이렇게 돼. 독자 만들어가 아니고 기자 만들어 돼버린 거야. 기자가 독자 위에 군림하고 독자를 그냥 호구로 보는 거야. 독자 니들은 읽어. 내 말 맞다게. 닥쳐. 이런 식이야. 우리 힘 빡치고 놈. 독자를 혼내고 막.
하면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렇죠. 신문사 망하든 말든 상관없지. 왜냐하면 한겨레는 독자 기자가 권력자니까. 월급 적게 받아도 상관없어 걔들은. 그러니까 신문사 조금만 다 때려치고 다른 데 가서 뭐 취직하고 그런 것 같아.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 신문사가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어차피 SNS 신이라서 한겨레 없어도 이제 돌아가. 예. 다음 꼭지는 피해자도 문제다. 일본의 도시락 판매점 접주가 종업원을 막 삭발을 시키고 좁히고 막 월급을 훔치고 막 난리.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일본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그 종업원이 계속 당하고 있었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당하고 있는 이유는 피해를 호소할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이런 건 계속 개봉을 해서 당하지 좀 말자. 특히 보이스 피싱에 속지 말자. TV에서 그걸 하루 종일 떠들어야 돼. 드라마마다 할머니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손주한테 확인 전화하세요. 이렇게 방송에서 계속 떠들어야지. 곧고 안고 뭐 하는 거야. 와, 완전. 내가 대통령이라면 보이스 피싱 안 당하기 특별 담화를 했을 거야. 이런 것은 범국가적으로 조져야 돼요.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에요. 가해자들은 당연히 잘못했지. 근데 피해자도 잘못인 거예요. 피해자가 범죄를 당하면 가해자를 범죄자로 만든다고. 내가 가해자를 주패버리면 제가 범죄자가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럼 가해자 날 주패려고 한다. 양사대기를 날려버려요. 그럼 걔가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집에 가면 걔는 범죄자가 안 됐을 거 아니야. 사람 하나 구했다고. 좋은 일 할 기회가 있었던 거지. 근데 윤석열 같이 국임당 조중동 이런 나쁜 놈들이 나쁜 짓 당해 놔두면 공범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기회를 주면 안 돼. 그래서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조져야 된다. 그래서 이 범죄에 누가 잘못했냐고. 사회가 가장 잘못한 거예요. 사회가 열심히 떠들어서 피해를 안 당하게 개몽을 해야 됩니다. 개몽주의 시대가 아직도 유효하다. 그런 얘기. 무조건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일본 사람 더 그런 것 같아. 일본은 이런 비슷한 범죄가 옛날부터 여러 번 봤는데 가해자의 그 폭력에 그냥 복종해버린 거예요. 대항을 해야 돼. 네, 다음 곡지는 노무현주의 총정리.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제가 수박 그달기로 해서 조금 더 얘기를 보충하자 그런 얘기죠.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 그 어느 쪽이 진보고 어느 쪽이 보수라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사람이 진보냐 보수냐 이건 사실 다 개소리야. 환경에 따라 가는 거예요. 환경. 그 환경과 싸우느냐 환경에 복종하느냐 이거라고. 어떤 사람은 진보다 어떤 사람은 보수다 이 말은 아무 의미 없는데 안철수는 나는 극중이다 그러고 막 얼마 전까지 진보라 그러다가 조금 전 보수다 그럴 거야. 진중은 나는 무지개다 그러고 막 뭔 짓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역할이 주어지면 골키퍼를 시키면 골키퍼하고 공격수를 시키면 공격수를 하는 거라고. 그 골키퍼는 보수고 공격수는 진보인데 감독이 시키면 하는 거야. 야, 너 진보해 그러면 진보하는 거 보수해 그러면 보수한다고. IMF 때는 미국이 압박을 해서 신자유주의 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 거 아니야. 하고 싶어서 했냐고 미국 시키니까 하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라크 파병하라고 미국이 시키니까 하는 거지. 노무현 대통령이 뭐 하고 싶어서 하냐고. 그런 걸 가지고 시비하면 안 되고 그 시대의 과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과제가 뭐냐. 김정삼 때는 고르바초프가 이 냉전을 해체했기 때문에 남북 평화가 그 시대의 과제라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그런 시대의 과제를 한 거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한 거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대결을 학력 대결로 바꿔서 이 SNS 시대의 불험에 응답을 한 거예요. 역사의 불험에 응답을 한 거라고. 역사가 불험은 대답을 해야지. 그냥 꼭 하고 있으면 대답을 안 하면 그게 보수다. 어쨌든 대중들이 의사결정의 주체로 나선 것은 단군 이래 처음이에요. 그게 노무현의 업적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가 답하는 거냐.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되어버렸어. 이거 어쩔결에 그렇게 되어버린 거야. 한국이 일본을 GDP 뭐 평균 임금 이런 데서 앞선다는 걸 누가 상상했겠냐고. 80년대 이때마다 일본의 5분의 1도 안 됐어. 그런데 순식간에 따라잡았잖아. 그러면 문재인은 지갑 준 거지, 횡재한 거지, 딱 그 타이밍 좋게 대통령 된 거지. 특히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면 또 케미가 맞을 거 아니야. 더 좋은 거지. 트럼프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트럼프 또 김정은하고 회담하는 바람에 또 덜 받지. 와, 이게 문 대통령 완전히 운이 좋은 거야. 완전 지갑 준 거야. 지갑이 막 사방에서 굴러떨어져.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도 그런 지갑이 사방에서 굴러오는 5천 년 만에 한 번 있는 찬스를 잡은 거라고. 한국이 이렇게 지갑이 막 굴러떨어진 건 5천 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보통 인물 탓을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잘못했다, 뭐 명성황후가 잘못했다, 선조임금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조딩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 물론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죠. 세종대왕은 잘했지. 근데 세종대왕은 또 지갑 주운 게 그때 앞에 여진족이 약한 때였다고. 그때 명나라가 막 올라오면서 조선하고 명나라 양쪽 세공을 해서 몽골하고 여진족이 다 고원으로 후퇴해버렸다고. 그래서 주원장이 그 북원이라고 그러죠. 몽골을 격파하는 바람에 여진족 세력이 그쪽으로 흘러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몽골이 남하하면서 여진족도 묻어서 탱자탱자 하다가 몽골이 몰라가면서 여진족도 같이 몰라간 거죠. 그 세종대가 완전히 지갑 죽었지. 그 대마도 정벌 또 하고 싶었었냐고. 외국들이 막 명나라 쳐들어가니까 주원장이 야, 너희들 조선이 지금 외국 배우라며 그래. 아닌데. 그러니까 증거를 내봐. 그래서 대마도를 토벌한 거라고. 그러니까 시켜서 한 거야. 세종대왕이 뭐 전쟁을 좋아해서 대마도를 친 게 아니라고. 그냥 지갑 죽은 거지. 그래서 운대가 맞아야 돼요. 제가 볼 땐 정조는 전혀 훌륭한 임금이 아닌데 정조 때 그 청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명나라 때만 해도 중국이 가난했는데 정조 때 청나라가 엄청 발전하니까 그 온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온 거야. 무슨 얘기냐면 청나라가 이 중국을 정복하고 조선을 엄청 수탈해 갔어요. 청나라 사신이 왔다면 은을 다 들어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부러 은을 생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은을 생산하면 중국에서 떠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가난해진 게 은을 생산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사신이 올 때마다 은을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조 때부터 중국이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경제 원조를 좀 했어요. 그때 이제 소빙하기라서 우리나라 추워서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식량 좀 줄까? 막 이러고 막 갑자기 인심을 쓰는 거야. 그럼 딱 그 청나라가 조선에 인심을 쓰기 시작한 딱 그 시점이 정조 때라고. 정조도 지갑을 주는 게 그때 담배가 흥해가지고 정조가 완전히 담배왕이 돼서 궁궐에서 신하들하고 임금하고 다 같이 담배를 피운 거야. 그래서 밖에서 보면 막 뚝뚝해서 연기가 퍽퍽퍽퍽 나는 거야. 막 궁궐 문짝으로 담배 연기가 미친 듯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누구를 잡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옛날 기록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조는 담배왕이고 담배 농사를 짓다 보니까 경제가 조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식품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요. 기호품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 그냥 필요한 것만 생산하면 추가 생산을 안 한다고. 식량만 생산하면 내가 딱 먹을 거, 옷을 생산하면 내가 딱 입을 것만 생산한 거야. 그럼 적게 생산하면 좀 반팔로 입어. 식량이 좀 모자라면 반 공기를 먹어. 근데 기호품은, 이거는 기호품 그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 담배는 안 피워도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걸 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다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이제 담배 피는 그 관련된 뭐, 담배 떠듯이 해야 되고, 재떨어 떠듯이 해야 되고, 막, 커피가 대표적인 기호품 아니야.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커피가 흥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커피는 천하에 쓸모없는 건데 그걸 뭐하러 4천씩 돈 주고 사먹냐고. 자판기는 300원인데. 그래서 커피야말로 천하에 쓸모없는 게 아니야. 아니야. 바로 쓸모없는 게 쓸모있는 거라고 노자 사상이 나오잖아. 커피 같은 기호품 전혀 쓸모없는 게 이 자본주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괜히 다방에서 노다 끓이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죠. 꼭 필요한 것만 하면 경제가 죽어요.
예술품도 그런
그렇죠. 필요 없는 것이 그 여러 가지 특히 담배가 화폐 역할을 한다고. 예술품도 화폐 역할을 하는 거지. 부자들이 예술품 마셔놨다가 이제 거지 되면 그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의미가 있다. 이 얘기 왜 나왔지? 하여튼 그 내 얘기는 훌륭한 대통령은 다 지갑을 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갑을 주는 게 별게 아니고 그 시대를 항상 앞서셔야 돼요. 피카소는 앞서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고. 그래서 마티스 집에 가서 뭐 그림 보고 피카소 그림하고 마티스 그림 뭐 이렇게 비슷해? 닮았어. 마티스 그림을 갖고 와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그게 피카소 그림이야. 이런 데 통통하게 그린다거나 그게 마티스 그림이라고. 마티스는 엉덩이를 통통하게 그리는데 피카소는 또 팔을 통통하게 그리고 볼륨 있게 그린다고. 그러니까 또 핵심이 그거라는 걸 포착한 거야. 그래서 시대를 앞서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피카소 아버지는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저놈 자식 비싼 예술 등록금 주고 예술학교에 보내놨더니 두 번이나 도망쳐가지고 등록금만 날렸잖아.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어절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생일대 대잘못된 대실패를 한 거지. 의사결정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자식하고 틀어져가지고 뭐냐고. 그래서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의 부름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고 가는 거라고. 문제는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 하고 어쩔 거야. 원래 사람들은 역할 좀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영국도 막 갑자기 전 세계를 우리 영국이 이끌어야 돼. 막 역할이 생겼어요. 영국 노동자들까지 다 흥분해가지고 난리치고. 그런 시대가 있어요. 전 국민적으로 역할을 가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저 중국 꼴통들을 누가 다스리겠냐고. 중국을 계몽할 사람은 한국밖에 없어. 왜냐하면 다른 나라 놈들은 말이 안 통해. 이해를 못 해. 그냥 혐중이에요, 혐중. 우리는 혐중까지는 아니라고. 우리는 좀 중국을 우습게 볼 뿐이지 혐오하진 않아요. 그냥 비슷해. 비슷하기 때문에 혐오하면 안 돼. 그래서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술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 시대가 필요한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진보라고. 근데 문외 좌파들은 생각이 없는 좌파들은 정책을 자꾸 따지면서 구체적으로 딱 정해놓고 요건 진보고 요건 보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건 개소리고 계속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거지. 또 다친 게 안에서 요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그건 안 중요해. 그걸 하다 보면 하게 되는 거야. 경제 성장하면 다 한다고. 뭐 세금이 몇 프로고 뭐 이건 안 중요한 거예요. 감세냐 정세냐 이런 건 안 중요한 거라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제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제도라 이런 모든 면에서 풀어줘 놓고 뒤로 챙겨가기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이 재벌 같은 경우도 상속세를 할증이 또 있어. 재벌 할증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재벌은 의사결정권을 기업 지배권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더 이익이 있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더 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재벌들은 자식한테 빼돌리니까 그만큼 세금을 더 내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얘기지. 그 말은 뭐냐. 재벌들은 되도록 자식한테 빼돌려라 이 얘기야. 안 빼돌리면 빙신이지. 그러니까 솔직히 그게 말이 맞아. 재벌들 다 빼돌렸잖아. 재용이한테 다 줬잖아. 뒤로. 재용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대주주가 되어버렸냐고. 다 아버지가 호주머니 뒤로 찔러줬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도 자체가 불법을 권장하고 있는 거야. 이거 뭐냐, 법 지킨만 징벌을 하는 거지. 저는 그 지하철에 있는 여성 전용소도 없애야 된다고 해요. 그런 거는 뭐냐면 뻔뻔스러운 아줌마한테 혜택을 주는 거야. 뻔뻔상이야. 뻔뻔상을 주는 거야. 그럼 착한 사람은 입이 튀어나와서 둘둘하고. 그러니까 반칙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법을 지킨 사람한테는 징벌하고 법 지킨 사람을 처벌하는 제도라고. 그런 이상한 걸 다 없애는 게 20대 밀레니얼 세대가 요구하는 공정이라고. 우리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단군 시대부터 남성들이 여성 차별했기 때문에 여성이 좀 혜택을 받는다. 그건 여성한테 혜택을 주는 상징이 되리라 생각하지. 근데 20대는 차별은 지가 해놓고 왜 우리가 독발 쓰냐. 지들 차별을 해놓고 왜 우리한테 그래. 이건 뭔가가 공정하지 않은 거야. 차별 지들 해놓고. 그렇다는 거죠. 예. 네. 채팅창에 좋은 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같은 그 연말정산 이런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게 돼 있고 좀 저같이 띠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손해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게 너무 많아. 네, 다음은 뱅크 CH가 뭐 별 대단한 정치 이야기는 아닌데 뱅크 씨의 그 풍선과 소녀는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죠.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화제가 된 사건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걸 이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도 아직도 예술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풍자냐 마케팅이냐 그러는데 왜 풍자냐가 아닌 마케팅이라고 생각할까?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뭐야? 마케팅하는 건 돈벌이로 하는데 이 양반이 돈벌이를 하려면 돈벌 방법이 더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겠냐고. 핵심은 권력이에요, 권력. 인간은 권력을 원하는 거예요. 누가 더 권력이 세냐고. 미술품 중개상이 세냐, 아니면 화가가 더 세냐. 보면, 지금까지 보면, 그, 예술가 뒤엔 항상 후견인이 있어요. 그 양반의 권력이 더 세. 그래서, 피카소도 그 후견인 어떤 귀족 부인한테 낚여가지고, 어느 날 그 귀부인 집에 가보니까 마티스 그림이 벽난 위에 걸려있는 거야. 참을 수 없어. 내가 부인 그림을 그려드리겠어. 하고 막 집에 와서 막 그림을 갖다 줬다는 거 아니야. 내 그림을 그려 놓으세요. 그러니까 미술, 화랑들이, 미술상들이 이 작가보다 더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화랑들이 어떻게 되면 작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작가가 죽어야 이제 그림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 작가 죽었다 소문나면 일제히 사람들이 그 작품을 살려고 해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작가는 뭐냐고. 작가 살았을 때 권력을 누려야 되는데 이 실제로 그 가격을 정하는 사람들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실권을 쥐고 있고 작가는 뭣도 아니죠. 근데 뱅크시는 그걸 엿먹여 뿌리는 거예요. 뱅크시 그림을 유통시켜서 재미있는 사람이 없지. 뱅크시가 그 사람들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테러가 아니고 이게 미술계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사실. 그냥 미술은 옛날부터 그 동료를 저격해서 밥을 먹었어요. 인상주의 나오면서 옛날 그림은 그림이 아니야. 그리고 같은 화가들께 저것도 그림이냐. 이래가지고 밥 먹었다고. 그런데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제.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미래파라는 건데 미래를 제안해야 되는데 미래는 곧 현재가 돼버린다고. 어제까지 미래인데 한 3년만 지나면 오늘부터 아 식상해 그러고 뭐 새로운 거 없냐. 그러니까 삼박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딜레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밥을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서 어떤 그 이 양반은 미리 그 액자 뒤에다가 장치를 숨겨놨다고. 근데 그 경매하는 사람들 딱 보면 왜 이렇게 무거워? 뒤에 딱 뜯어봐야지. 액자 뒤쪽을 누가 열어봤다면 경매가 그렇게 진행이 안 됐겠죠. 어쨌든 이 양반은 그 리모컨을 들고 그 경매 행사장에 가서 딱 물렀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양반 완전히 찢어버리려고 했는데 반만 찢었다는데 그 사이에 배터리가 3년 동안 이제 녹수 따라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기한테 권력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권력 투쟁이 예술의 본질이야. 근데 청경자도 이제 자기 그림을 죽이려고 했어. 내 그림은 저건 내가 그린 게 아니야 하고 분명히 자기가 그린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100% 맞아. 근데 이 뱅크시는 자기 그림 찢어버린대. 청경자 자기 그림 못 죽일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미 자기 손을 떠났어. 근데 뱅크시는 리모컨을 쥐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 하나 쥐고 있어야 돼. 이미 자기 손을 떠났으면 이제 권력이 없죠. 하여튼 작가한테 권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사건이 계속 진행되려면 누군가 손해를 봐야 돼요. 뱅크시는 자기가 손해본 거야. 자기는 훨씬 더 돈을 벌 수가 있는데도 일부러 돈을 안 벌어. 그래서 손해를 보고 그 대신 이제 미술품 중개상들을 엿먹일 수 있는 거지. 내 앞으로 출소하고 막 사람들 지금 뱅크시 그림을 구하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 그걸 갖고 노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권력을 원하기 때문에 꼭 돈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예술을 파괴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마케팅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미술 시장의 마지막 희망이다. 앞으로 이제 이런 걸로 먹고 살아야 돼.
그럼 이게 뭡니까? 그림 그리는 건 별 의미가 없고 뭔가 이렇게 찍어야 돼요.
예?
예술을 계속 파괴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파괴 방법이 나와야지.
뭐 어떻게? 이게 이번 가위로 자르고.
그걸 내가 알면 내가 다 해보겠지. 근데 보면 마티스는 색을 해체했어요. 그러니까 색을 세 가지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렸어. 동양화에서 옛날부터 하던 짓이야. 그 일본 그림을 보고 서양 사람 충격을 받는데 배경을 안 그려놨어. 그래서 동양 사람들 왜 배경을 안 그리지? 그거 그려야 되나? 핵심만 그리면 되지. 그래서 바티스는 색을 해체해버렸고 피카소는 입체를 해체해버렸고 이 양반은 아예 그림 자체를 때려 부숴버렸고 백남준은 가위를 잘라버렸고 피아노를 막 망치로 때려버렸고 백남준이 옛날에 다 했던 짓이야 이게. 근데 절대로 해체할 수 없는 게 대칭이라고. 그러니까 이후와는 점을 딱 찍었는데 점 한 개 찍었다고. 에, 점 정도는 나도 찍을 수 있지. 물론 점을 찍을 수 있어. 근데 일단 이후와는 이미 찍어버렸어. 이미 찍어버렸다니까. 이미 다 해먹었어. 물방울 그림도 쉽죠.
물방울도 해놨더만.
근데 점을 찍었다는 것은 작품과 내가 1대1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점이 없다면 뭐냐면 뭔가 산만해지는 거야. 근데 점이 있다는 것은 1대1로 대칭이 된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의 본질은 제가 볼 때 이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집안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 사나운 그림 그려놓고 막 이탈리아 가고 갖다 놓으면 나는 졸부다 이 표시고 시골에 식당에 가보면 꼭 막 괴목 이런 거 있어. 그리고 막 약초 같은 걸 병에 담아가지고 진열해놔서 이런 거는 자기는 또라이라는 표시고 그리고 또 더 한심한 것은 뭐 인생론 같은 걸 써놨어. 젊었을 때는 효도해야 된다 뭐 건강을 챙겨라 뭐 어쩌고 진짜 유치한 거지. 그런 손님을 덩신 취급하는 거야. 시골에 가면 주로 뭐 산채 비빔밥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손님이 남의 집에 가면 굉장히 어색하단 말이야. 근데 이 피카소 그림은 또 옛날 그림이고 이 뱅크시 작품을 딱 있다면 바로 대화가 돼. 바로 대화할 만하지.
서로 그 알아본다는 전제하에.
네?
서로 그 작품을 알아.
몰라도 좀 그 정도는 할 말이 있어. 아, 제가 뉴스에 나온 그거잖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뱅크시 그림은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할 말이 있어. 왜 이 고어 그림이 팔리겠냐고. 고어 그림은 초등학생이 봐도 할 말이 있어. 왜냐면 고어 그림은 딱 또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 피카소 그림은 또 느낌이 있어. 초등학생이 봐도 피카소 그림은 아, 저게 좀 장난이 아니다 느껴진다고. 근데 할 말이 있는 거야. 근데 미니멀리즘으로 가야 심플해야 할 말이 있지. 막 어수선하고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렇죠. 지금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창피한 거라고. 그래서 대화를 연결시켜주는 그 스토리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그림은 스토리가 있어야 돼. 그냥 그렸다 이게 아니고 왜 그렸다 이야기하셔야 된다. 그러면 디샹이 변기를 하나 갖다 놓으면 누구든지 할 말이 있잖아. 왜 변기를 갖다 놨을까. 일단 대화가 돼. 최소 5분은 대화할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거죠. 전 예술의 본질이 그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라고. 소설, 뭐 시, 음악 다 이 낯선 사람 서먹서먹할 때 시간 때우려고 이제 음악 다방에 가서 옛날에 다 앉아 있었잖아. 좀 더 시간 때우려고 하면 극장에 가서 앉아 있고. 그러니까 애인하고 만나기 만났는데 서로 알아가는 단계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그때 옛날에는 음악 다방에 갔잖아. 그런 거라고. 예술이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연애편지 써야 되는데 쓸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시집을 사야 돼. 그래서 뺏기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유시간처럼 하면 소설을 읽고 와서 이번에 무슨 소설이 나왔는데 재밌잖아요 그러고 막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게 예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사무실 방문하면 처음에는 할 게 없어서 그림을 보는 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구조론 입문. 저번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번에 한번 했던 얘기 오늘 제가 해설을 좀 더 붙여놨어요. 구조론 입문 해설. 근본적인 사회의 방향이 보통 사람들은 자기하고 1대1로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가 있고 배가 있다면 아 내가 저 차를 타봤지. 아 내가 저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벽을 깨고 그 위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거기서 딱 끌려가지고 안철수도 그렇고 진중권도 그렇고 자기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면 뇌회로가 아니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조국 저 새끼 내 친구인데 왜 지는 장관하고 나는 찬밥이지.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나 자신과 연결시키는 이 습관을 깨버려야 돼요. 의도적으로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황당했던 게 왜 생각학이라는 학문은 없을까?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이 왜 없냐고. 철학이 있지만 이걸 생각이라는 주제가 없는 거지. 철학책 안에 생각은 이렇게 해라. 또 일기 쓸 때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소설을 쓸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그걸 알려준 사람이 없어.
논리학, 언어학.
그 논리학은 서로 싸우고 있어. 서로 네 말이 맞다고 내 말이 맞다고 우기고 있어. 이렇게 하고 딱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 말이 맞다 카냐고 막 멱살 잡고 치고받고 하고 있는 거야. 궤변 뭐 이런 것만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제발 논리학은 뭘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건 억지고 그냥 순수하게 생각을 하는 방법,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방법 쉬워요. 그냥 수학 공식하고 똑같아. 수학 문제 푸는 것하고 생각하는 건 정확히 같은 거예요. 언어는 전제와 진술로 되니까 이건 전제, 이건 진술을 해서 막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영어는 자기한테서 거리가 멀어지는 순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I로 해서 동사 나오고 이렇게 목적을 하고 점점 멀어져. 우리는 주어하고 목적을 계속 대칭을 만들어가거든. 핑퐁을 해. 그게 언어라고. 이런 구조가 있듯이 생각도 그런 식으로 핑퐁을 하든지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을 해가든지 뭐 자유연상법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학교에서 안 가르치잖아. 그냥 생각해 그러고 막 머리를 쥐어짜 그러고.
토론하는 거.
그래서 결론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대칭이 되어 있어요. 대칭이 없는 것은 절대로 없어. 이 컵은 이제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대칭되어 있죠. 그래서 손도 대칭되어 있어. 만약 손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기울어져서 자기 스스로 대칭을 만든 거야. 척추청반증 걸려. 그래서 한쪽 다리가 짧으면 절뚝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관절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동시에 비대칭이라 해야 돼요. 대칭되면 또 뭐가 안 돼. 그래서 가린시아가 축구를 잘한 게 한쪽 다리가 6cm 짧아. 그래서 턴을 잘해요.
6cm나 짧다.
그렇죠. 키가 166밖에 안 되는데 키 조금만 녀석이 다리가 또 한쪽 다리가 더 짧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팍 돌아버려요. 한쪽 다리가 콤파스 축이 돼서 이렇게 순식간에 돌아버려요. 이렇게. 우사인 볼트도 한쪽 다리가 더 길어가지고 더 많은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를 못 뛰어. 우사인 볼트가 만약 장거리를 뛰면 고관절 나가. 단거리에 특화되어 있지. 그래서 한쪽 다리 더 기니까 더 많은 파워를 실어버려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구조론의 질, 입자, 힘, 운동량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상태에서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움직이려면 땅을 이용한다고. 만약 허공에 떠 있다면 물 속에서 움직여보라고 잘 안 움직이죠. 헤엄치면서 뭐 잡으라고 잘 못 잡는다고. 그래서 여기 있다 또 목표가 있는데 이렇게 딱 갈다 보면 자기가 이쪽에 가 있어. 물 속에서 움직이면 항상 막 반대쪽으로 움직여버려요. 왜냐면 이렇게 가까이 가면 물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자기 몸이 떠밀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흔들린다고. 그래서 의도대로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움직인 상태에서 움직이는 사람, 농구 선수들 그렇잖아. 막 점프한 상태에서 다시 확 하고. 그거는 고도로 훈련된 농구 선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그 맨 처음 발을 떼기 전에 끌어낸 에너지의 100%를 못 가져가요, 100%. 그 중에서 다시 한번 뒤틀면 그 힘의 절반만 쓰는 거라고. 그래서, 그 격투기 할 때 보면 의외로 선수들이 발차기를 잘 안 해. 발차기를 하면 오히려 위력이 안 세.
이종 격투기 말씀하시죠? 네? 이종 격투기.
그죠. 이종 격투기 할 때 주먹을 하면 땅을 밟고 힘을 쓰기 때문에 여기 파워가 딱 실린다는 거죠. 그런데 발차기를 하면 한쪽 발 힘을 못, 그러니까 힘이 약간 빠진 상태에서 하는 거야. 발차기를 제대로 하는 원심력을 줘가지고 돌면서 그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뒤돌려차기 이런 거 해야 돼. 그거는 이제 원심력을 이용해서 힘을 주는 거지. 그냥 발차기를 하면 발에다가 힘을 최대한 힘을 못 실어요.
보통 발차기 하면 동작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의외로 타격이 별로 안 아파. 오지게 맞으면 쓰러지는데 주먹으로 맞으면 이거 부러져요. 근데 발에 맞으면 기절하고 안 그래. 펀치들은 그 권투 주먹이 센 거라고. 근데 이제 발로 세게 차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태견이 그렇게 하거든요. 태견이 이제 늦은 발질이라서 자기들로는 약하게 찬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견은 죽이는 서포즈가 아닐까. 근데 맞아본 사람이 더 아프다. 그걸 맞아보니까 엄청 아파. 왜냐하면 점프한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쪽 발은 땅에 짚고 이렇게 차는데 점프해서 공중에 뜬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김두한이 그걸 잘했어요. 왜냐면 김두한이 태권을 배웠다는 거지. 내 이론이, 내 주장이. 왜냐면 김두한 별명이 입봉인데 입봉이 우리말로 한방이란 뜻이에요. 김두한 딱 두 발 필요 없어. 딱 한 방으로 끝내버려요. 어떻게 하냐면 점프를 해서 한쪽 발로 상대방 어깨를 밟고 다른 발로 얼굴을 차버린 거야. 근데 그게 원래 태권 방법이라고. 일본 가래대는 없어.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네?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점프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턴을 해가지고 찬다는 거지. 근데 일본 가르대는 그냥 땅에 서서 찬다고. 한쪽 발 땅에 딛고 차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뭐 2단 접착이 해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태권도가 그 발차기를 특화시킨 이유가 태권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김두한은 어디서 동네 태권을 배워가지고 정식 태권을 배운 게 아니고 뒷골목 태권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게 태권식 발차기야. 그래서 태권식 발차기를 김두한 옛날부터 했더라고. 하여튼 뭐 제가 하는 얘기는 지를 해서 이미 점퍼가 돼서 이미 공중 허공이 떠버려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허공이 뜬 상태 외부에서 에너지가 전달돼 없는 상태에서 힘을 주려면 입자를 만들어야 돼. 최대한 이렇게 뭉쳐야 돼. 여기서 그 다음에 힘을 운동 영향으로 가는데 한번 결정할 때마다 조금씩 에너지 손실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작용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동원된 상태에서 다시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동작이라고 하면 운동을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 상태에서 다시 운동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힘, 이 방향을 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동원이에요. 이 트는 상태에서 다시 운동으로 가는데 그 상황에서 에너지가 100% 전달해야 된다는 거지. 하여튼 옛날에 어떤 무한동력 아저씨가 그 사람 기자들 모아놓고 이제 무한동력 만들었다고 막 자랑하는데 60W 전구를 뭐 120개 켰으니까 매다뜨고 막 입력보다 출력이 크다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저 내가 모터를 만져본 열이 나서 뜨거워가지고 막 손댈 뻔했다. 저렇게 열이 세고 있다는 것은 무한동력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냐 해가지고 막 그래서 막 입실험하고 막 논쟁하고 막 치열해요 자기들끼리. 네? 하여튼 구조론을 배우면 반드시 한번 의사결정이 일어날 때마다 열이 세게 돼 있어요. 무조건 세게 돼 있어. 그냥 대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칭은 짝수이기 때문에. 그 대칭을 만든 상태에서 또 축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미 열 개를 동원한 상태에서 대칭을 만들면 50도 50이라고. 근데 축은 딱 가운데라 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가 두 개잖아. 한 개 가운데 없어. 열 개이기 때문에. 짝수라고. 축을 움직이면 무조건 두 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8개밖에 안 돼. 이제 상태에서 또 어떻게 축을 움직이면 6개밖에 없어. 6개 또 뭐 움직이면 이제 4개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든다는 게 이게 엔트로피죠. 구조론은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안철수가 요 단계에 와 있지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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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지막은 요것만 남는다. 지금 윤석열이 요 단계에 있는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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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윤석열은 요것만 남는다. 이걸 그 단계가 어느 점 와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왜 이렇게 감소가 안 되냐. 민주당은 배후에서 에너지를 끌고 오는 거야. 그리고 허공이 떠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은 발에 땅을 딛고 있는 거고 윤석열은 허공이 떠 있는 거예요. 안철수 뭐 중도파든 다 허공이 떠 있는 거야. 중도파들은 이쪽 저쪽이 다 진보표를 받으려면 보수가 떼야 돼. 보수표를 받으려면 진보가 떼야 돼. 두 발 다 공중에 떠버린 거야. 공중에 떠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윤석열은 망할 수밖에 있구나. 딱 나오는 거라고. 네, 지금 9시 15분이 됐으니까. 지금 어디였죠? 제가 창을 모르고 닫아버렸어요. 채팅창에 좀 질문이 있습니까?
네, 질문 없습니다.
북한 태권도도 태권처럼 사람 타고 올라가서 공격하는 기술이 있던. 내가 볼 때, 이 태권의 그 흔적이 동네 그 아저씨들에 의해서, 동네 형님들에 의해서 조금씩 태권도로 넘어간 것 같아요. 일본 가래대에 없는 기술이 태권도에 좀 있어. 네. 오늘 방송은 현재 75명 시청자이고 참석해 주신 74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